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15장은 사울 왕이 몰락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죠. 15장에서 15장 이 사울 왕이 이제 몰락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실패가 혹시 나의 실패는 아닌가? 사울 왕의 그 잘못된 오류가 내게 내 마음속에는 있지 아니한가? 사울 왕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혹시 내 신앙의 자리에 틈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과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기브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오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제 사울에게 들려주시는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추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하셨는데 무엇을 기억을 했느냐 하면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 족속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사역에 제일 처음 이 공복의 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처절하게 아주 처참하게 무찌르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했죠. 이 지구상 위에서 이 역사상에서 아말렉 족속은 영원히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는 잊지 않도록 도말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기억나도록 해라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고 다시 이 한 몇백 년, 한 400년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남아있는 그 아말렉을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완전히 진멸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진멸은 뭐죠? 진멸이? 진멸이라는 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모든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죠. 그래서 보병이 20만이 모아지고 유다인이 만 명이 모여서 2만, 21만 명이 지금 아말렉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소멸을 하고 그 왕인 아각, 이 아각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이 왕이라는 호칭이죠. 아각. 예를 들어서 애굽에는 왕을 뭐라 하죠? 바로라고 하죠. 근데 이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을 잡아봤어요. 그리고 소떼와 양떼 좋은 것을 이제 잡아서 생포해가지고 소위 승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고 아름답지 못한 것, 쓰지 못한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오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대단한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승리에 도취되어가지고 승리에 만족해서 올라오면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갈멜을 이사야가 이 아합 왕의 그 무리들하고 싸웠던 그 갈멜산이 아니고 이 지금 유다 남쪽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인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세우냐면 전승기를 세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세워놓고 거기다 큰 전쟁 기념비를 세웁니다. 마치 제일 처음 모세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나서 거기에다가 돌비를 쌓았죠. 그걸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제 제단을 돌제단을 쌓았는데 이 사울 왕이 모세와 자기를 견주면서 그런 이제 영웅심에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올라오면서 갈멜에다가 커다란 전승기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에 이제 못 이겨서 이제 길갈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이제 이스라엘의 본영지인 이제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돌아가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대축하여를 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근데 왜 하나님 후회를 한다고 썼을까요? 하나님은 이 후회를 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동등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똑같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라는 것이 있고 현재라는 것이 있고 미래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의 전체에 계시니까 과거와 미래에 이미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늘 현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이걸 전지하다 그런 거고 또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하셨던 결정하시고 행하셨던 일을 후회를 한다? 그럼 하나님에게 뭔가 실수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 걸까? 하나님의 선택이나 판단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서 뉘우치시거나 안타깝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그 일을 심판을 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이제 잘못된 사람을 심판을 할 때가 되었는데 심판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벌하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신인동영론이라고 해요. 신과 사람이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뭐냐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사울이 나를 쫓아서 내 명령을 따를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 것을 지금 후회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는 밤새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여기서 근심이란 말은 뭐 우리가 걱정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에 정확한 건 분노했다. 이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노했다는 거예요. 아주 불꽃이 빨갛게 타라서 붉게 빨갛게 타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신다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한 그 분노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온 밤을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도대체 사무엘이 무엇을 부르짖을까요? 뭐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짖게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저렇게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문자가 생겼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한 밤새움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죠. 사울 왕이 지금 뭔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해서 이제 폐위를 하겠구나. 이런 것을 제 마음속에 느껴요. 얼마나 분노와 근심과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거룩함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간절한 호소 울부짖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딴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 시간은 다 능가하니까 이때가 찬스다 하고 전화기도 한번 확인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죠. 지금 사무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듣고는 지금 분노를 합니다. 거룩한 분노.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를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분노가 없어요. 교회가 잘못되거나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도 거기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이 분노가 없어요. 거룩함에 대한 분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잘못을 해도 그것을 용납하고 잘못에 대해서 관대해져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감아 버리고 타협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오늘 사무엘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게 밤새 꼬박 밤을 새운 이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이제 사무엘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사울왕이 이겼는데 이겨가지고 오다가 지금 이 갈멜에서 자기가 전승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큰 바람이 나가지고 그리고 길가로 왔습니다. 지금 길가에서 이 승전 파티가 엄청나게 이 장수들과 그 다음에 동네 아낙네들 모여서 지금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일렀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무엘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길가에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자,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지금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무엘, 이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러니까 사울이 아,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니다. 아주 좋은 인사. 우리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영어로는 뭔 뜻이 될까요? God bless you. 뭐 이랬었겠죠. 그죠? 축복을 탁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입장이 전혀 지금 그럴 이 상황이 아닌데, 사무엘은 지금 막 분노가 나서 어쩔 줄 못해 왔는데, 이 사울은 속된 말로 천지백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느니가 내가 여호와의 명대로 싸움을 해서 이렇게 이겼다. 그래서 지금 이겨서 이렇게 기쁘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딱 들으면서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웃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던지는 말이 지금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양 소리가 들리고 소 소리가 들립니까? 이 길가에는 지금 양이나 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소의 소리가 내 귀에 지금 들립니까? 이것이 왕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지금 묻습니다. 이미 이 사무엘은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려서 진멸하라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 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 완전히 다 죽여야 되고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감추면서 사무엘 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죠. 뭐라고 변명을 하죠? 15절에 보면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이다. 무리가 끌어온 것이다. 자기가 끌어온 것이 아니라 누가? 무리는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 놀라운.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과 소를 끌고 왔는데, 그죠? 틀림없이 사울과 백성이 끌고 왔는데, 여기서는 살짝 사울은 빠져버리고, 사울이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끌고 왔습니다. 자, 백성들에게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지금 사울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리고 사무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지금 사울 왕은 이것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무리가 끌고 왔고, 당신의 하나님. 지금 사울은 뭐, 딴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대통령이 한 분 계시는데,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갖다가, 그 대통령께서 뭔 얘기를 할 때, 이 유체 이탈 화법을 많이 쓴다 그래요. 대통령께 막 뭘 젊었다 그러면, 하, 시대가 너무 어려워서 하고, 남의 얘기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거기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인 것처럼,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당신의 하나님께. 그런데 뭐냐? 제사를 지내려고. 무리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갸륵합니까? 대단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면 맞잖아요. 너무 양이 살이 쪘어요. 유목민들이 키웠으니까 양과 소가 얼마나 살이 찌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뭐 눈 먹고 다리 저는 놈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턱도 윤기가 잘 나서 저 모피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지금 상체로 가져온 것이. 그리고 왕도 죽여야 되는데 끌고 왔어요. 왜 왕을 살렸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마 이 왕이 죽기 전에 사울왕을 딱 만나가지고 날 죽이면 뭐하냐? 내가 지금 돈이 엄청나게 스위스은행에 있는데 이걸 내가 너한테 주마.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을 살렸겠죠.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왕을 다 살려서 데려오면서 왕을 그럼 데려왔을 때 목을 묶어가지고 끌고 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왔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울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게 많죠. 우리 신앙이 너무 만든 것 같아요. 그걸 왜 죽여요? 좋은 걸. 하나님이 조금 이 경제관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사립판단을 못하시는 분 같아요. 너무 가치 있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좋고 떡고물이 떨어지는 우리도 좋고 누이 좋고 매우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걸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좋은 예물을 드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안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다 진멸하고 그중에서 조금 좋은 걸 남겼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그렇게 합니다. 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 양의 소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울이 굉장히 의미 있게 던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너무 문학적으로 표현하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내 귀에는 지금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당신은 소의 소리, 양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소의 소리나 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희락거리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울 당신은 지금 침묵하면서 일삭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소와 양들이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왜 모르느냐. 지금 그런 말하고. 그런데도 지금 사울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참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세상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 자들의 이 심리가 되게 어떻게 나타나? 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요.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죄를 과감하게 저지르는 이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제 범죄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예를 들어 빠져야지 이러면은 미미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예, 빠져버리면 되지 하고 그냥 봐도 과감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과감해. 이것이 범죄심리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빠져나서 과감하게 빠지고 난 그, 예를 들어서 죄를 저지르고, 과감하게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자기가 재해석을 해버려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뭐가 나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정당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돼요. 죄를 하면서, 아, 고민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거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저질릴 때 과감하게 저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그걸 정당화해요. 아니, 한번 빠질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보다 볼링 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빠질 수 있잖아요. 볼링 오늘 시합인데 결승전 나가면 돈이 2,000불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배는 빠졌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이 죄를 짓는 자들, 이 사울의 마음,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태도가 다 변명이 생겨요. 이유가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죄를 짓고 변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무덤에 가면 이 무덤에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죽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우리 김재라 본사님들은 다 그거다 이겨요. 투병사마다 죽은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핑계가 있어요. 하, 내가 입맛이 없었거든요. 아픈 사람이 입맛 좋을 리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입맛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꼭 핑계를 대요. 하, 너무 피곤해서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멀쩡한 사람도 운동하기가 귀찮아요, 사실은. 아픈 사람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웃어야 돼요. 웃을 일이 아파서 죽겠는데 뭐가 웃을 일이 있어요? 거짓으로 하도 웃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항상 핑계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누구에게나 핑계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핑계라는 것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범죄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조금 더 핑계를 대는데 그럴듯해요. 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냥 명령을 내리시고 그대로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나의 명령대로 하라 이거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해요. 또는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간증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간증했으면 그 간증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간증에 나온 그 뒤에 가십을 관심을 갖고 야, 그 사람이 그랬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분이 어떤 여자가 이뻐서 마음이 뺏겨가서 너무 혼란했는데 그걸 이기려고 제가 입에도 붕대를 감고 눈에도 붕대를 감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생각하면 야, 누가 좋아했대. 야, 그리고 끝났을까 그래? 그 다음에 뭐 없었을까? 가십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죠.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요새 바람을 피는데 좀 제발 안 그러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그게 뉴욕시내 돈에 소문 다 납니다. 야, 그 누구 남편이 요새 바람 피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 안에서 너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교회 일 때문에 회사 일을 대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근무 시간을 훔쳐먹어요. 교회 일 때문에 핑계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하도록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맞는 걸까요? 심각합니다. 주의 일을 핑계대면서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도를 못해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말이죠. 자녀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요. 야, 부모들에게 효도해야지. 뭐 이러면서, 아, 성경적으로 안 해도 효도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성경적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서 자녀들을 학대하는 참 위선적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너무 많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희생하고 위선적으로 거짓하고 자기를 속이고 가정을 속이고 주의 일을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사울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말이죠. 사실 저지를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두렵지도 않아요. 죄를 저질렀다고 죽나요?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갑자기 문제가 생기나요? 죄를 저지른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든가요? 그렇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서운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저지른 그러나 기억을 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코 여러분들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저지른 건 쉬워요. 잠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반드시 기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사울이 그런 것이죠. 자기 죄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놓고는 잘못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지금 하나도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이유가 없어요. 손해인데 왜 그래요? 오늘 주일날 빠지면 가서 돈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주일날 가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건 비유가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고 이런 것이 지금 사울 왕에게는 그런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짐승의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어요. 짐승의 소리에는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은 지금 사울에게 없습니다. 과연 그럼 이 사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에 사울이 버림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야, 이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22절 읽었는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제 이 반역한 사울이 버림을 받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의 이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얼마나 이 죄가 지금 치명적인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 심각한 문제, 너무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보예요. 바보들 무지하다는 것이 돈을 예를 들어서 여기 만불을 주는 것 같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기억하지 못할 것도 세세히 다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걸 지적하면 뭐야 뭘 잘못했어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아주 사울에게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딱딱 지적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데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이 17절이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지금 그 얘기를 딱 네가 왕이 되기 전에 그때 네 모습은 뭐였느냐 네가 별벌이 없는 거야. 네 스스로도 나같이 작은 사람이다. 그래서 왕을 세워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히니까 그때 어디 있었다고 안고 행구는 행구들이 세상에 한 뼘에 숨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던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존재를 왕이 되는 네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심각한 지적이죠. 사실 이런 지적을 받으면 우리가 개구리가 뭐 어떻게 올챙이처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려워. 이런 지적을 받으면 지금 사울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해요. 당신이 말이지 형편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어요. 알잖아 당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유체에 있다고 와버렸으니까 내 얘기 아니구나. 장윤정 자매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아닌데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시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앞에 더 중요한 건 왕을 길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가서 아말렉을 사람 죄인 아말렉이요 그걸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없어지기 완전히 다 없으니까 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다 없애지 않고 가만 놔둔 이 후손들이 나중에 귀찮게 울고 또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왕 때 그 이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사사리 시절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가만 들어오는 건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는 이런 말씀인데 사울은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우리의 신앙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를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불가지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기에 알맞은 믿을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라시니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정도면 하나님은 충분히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계시를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다 분석해서 이해하고 설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의 생각이 지혜가 모자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세 번째 지적을 합니다. 당신 사울은 당신이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 지금 사울은 아무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전승들을 세울 정도로 이제 형편없는 자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머리로 세워놓았더니 이제 전쟁도 해서 좀 이겼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자기가 좀 힘도 강대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거 자기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이제 섬기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왕으로서 이제 그런 재미도 생겼어요. 그리고 생기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순종치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오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다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니까 자기의 생각이 이제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자기가 왕인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는 그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가 좋은 것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탈취하기가 급해져 욕심 탐욕이 생기고 교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찾아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장 악하게 여기신 그 일을 태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사실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똑같이 우리는 핑계대고 저지르고 하고 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너무 유혹해요. 내가 뭐 어떻겠어. 몸이 내가 근데 먹고 살아야지. 시간이 없는데.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이 똑같이 그렇게 핑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명령이 옳은가? 사울의 판단이 맞는가? 사울의 판단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 신앙이란 하나님의 가치나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미트해주고 그걸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내가 힘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신앙이 오늘날 교회도 없어도 심각하지. 우리가 사울 왕이 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이 말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돌아가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어떤 존재였어요? 내가 선한 사람이었나요? 내가 구원을 받기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고 정말 참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서 죄라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나요? 그래서 신앙은 죄인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이 죄인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늘 말처럼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잘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이게 느껴져야지 비로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그것이 안 느껴지면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뭘 느끼세요? 돈을 줘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 이것을 만약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기초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유익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5천만 불을 만약 그냥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마 죽으라 해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느껴져야지만 이것이 은혜고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사울이 바로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참 이 처음 초심들 없어져가지고 교회가 얼마 조금 뭐 하게 되면은 얼마나 건강된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조그마한 교회는 목사들이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되고 큰 교회는 너무 잘나서 문제가 되고 참 교회는 어차피 작아도 문제 커도 문제예요. 그럼 이걸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야지.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런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갖다가 꼬집어서 얘기를 세 가지를 지적을 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남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체이탈 방법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 이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무엘의 이 사울 왕의 변명을 20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을 했는데 사울도 만만치 않아요. 열정적으로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고 이 20절, 21절에 보면은 지금 핑계를 대는데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라고 진실로 진짜 야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진짜 참으로 이런 말 너무 좋아한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아, 내가 잠깐 그랬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갔지만은, 그렇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뭘 아세요? 절대 하나님은 알아주질 않아요. 어, 내 말 안 듣고 간 거 잘하시죠, 하나님. 심각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2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어. 여호와께서 이 길을 가라 하는데 자기는 그 길을 갔다는 것이 심각한 얘기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왕을 끌고 가면 괜찮은가요? 지금 진멸했다는 걸 강조를 했죠. 그 다음 말은 21절에 보니까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크게 다만이 액센트가 들어야 돼. 시작.
다만 백성이 유명한 이들하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일어나서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시작하였다.
얼마나 좋은 명령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의 길로 갔고 실로 여호와의 명을 순종했고 진멸 다 했는데, 다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들어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것도 제일 좋은 모습. 제사를 지내려고 제일 좋은 모습.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이렇게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자기가 봐도 너무 탐스러운 그런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가지고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잘못한 것은 백성. 자기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자신의 형편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의 말씀을 자기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 버려야 될 것, 써야 될 것을 걸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태도가 지금 사울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한 말씀을 길로 갔다고 하면서도 갔지만 자기는 골라서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22절, 23절에 선포합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 원어에 보면 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 시로 되어 있어요. 자, 문제의 심각성을 드디어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22절이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번제도 드리고 다른 제사를 지냈는데 이 번제 제사를 갖다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 어느 걸 좋아하시겠어요?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걸 좋아하는 것처럼 이 제사를 좋아하겠어요? 어느 걸 더 좋아하시겠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에 대해서 사무엘이 해석을 하는데, 순종이? 자,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요새 말로 하면 순종이 뭐가 낫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 드린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순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은 뭐예요? 재물이지. 그럼 요새 말로 뭐예요?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거보다 낫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말 잘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이 말 잘 씁니까? 바로 사울왕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중요해. 제사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중요한 거.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지 않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내실이 없는, 아무런 이런 형식적인, 이런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제사가 아니라, 내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런 변명을 냈을 때, 그 변명의 아주 핵심을 그대로 찌르는 것이에요. 제사 자꾸 제사 떠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좋은 양 제사 제물 자꾸 떠들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 형식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식,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랑보다는 신앙인의 그 삶의 그 마음 자세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수양의 기름, 제물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것이 전인격적인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것, 그걸 더 좋아하세요. 그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수양의 기름 덩어리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걸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대로 적당하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 잘못이 지금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왕위가 폐위가 되고 왕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를 끝나는 그 이유가 바로 불순종. 제사를 안 지냈어도 아니에요. 싸움에 이기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막노릇을 못해서도 아니라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훌륭한데도 오직 하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울의 목적이 여호와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진 것이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거다. 그런데 여호와를 거역하고 완고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했고 완고했어요. 그냥 거역하는 것은 어떻다고? 사무엘이 계속해요.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사술입니다. 사악한 죄라는 거예요. 거역을 하는 것이에요. 거역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거역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완고. 완고는 뭐죠? 그냥 고집 피우는 거예요. 완고는 뭐라고? 완고한 것은 뭐라 그랬죠? 사신은 뭔가요? 살아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악한 신이란 말이에요. 사악한 신인 우상들에게 제물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완고하는 것은. 그러니까 완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티는 완고함. 그 완고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완고라는 것 자체가.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 피우고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 완고성이 바로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완고를 숨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가면 2장 5절에 가도 있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사울이 생각하기를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99%, 8% 정도는 지켰지 않습니까? 진멸 다 하고 했는데 겨우 양 몇 마리하고 소 몇 마리 남겼는데 내가 그래도 거의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완벽한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은 바로 불순종, 불순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다 지켜서 우리가 좀 99점이면 A++라서 하버드도 가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한 형태일 뿐이에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냥 그것도 징계가 되고 여기서처럼 사울처럼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가혹하신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자유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무엘의 음모, 어떤 이 교묘한 이 음모와 술수에 의해서 가엾은 사울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지. 아무것도 별 중요한 죄도 아닌데 별로 뭐 중요한, 그게 무슨 대단한 거야. 그럼 그렇다고 미리 얘기, 너 이거 어렸다, 너 죽는다. 수강 넘기지 말고 강조를 해서 못하게 하든가. 그냥 명령 다 진멸하라 이러고 나서 좀 남겼다고 해서 이거는 함정을 파놨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무엘이.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아서 사울왕을 주니까 자기의 어떤 사사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팠던 거고, 하나님은 왕을 세울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백성이 되니까 왕을 세워주고 나니까 이것을 아예 이 백성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아예 여러 괘씸한 놈에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이 던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지금 웬만한 미국 신학교에서 최고로 쳐주는 신학교 중에 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가지고서 판단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인가요? 신앙은 우리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순종의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과연 그런 걸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버림에 의해서 관계는 끊어지고 마는 거죠. 무서운 거죠. 선택이 되었지만 그것이 버림이 되어버리고 관계가 끝나버린 거죠. 사울이 버려진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 종교적인 이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 이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울은 쓸 곳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남은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선언하죠. 당신은 이제 왕으로서 끝났고 당신의 좋은 이웃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16장부터 일어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이 여기서 폐위되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사울과 다윗의 끊임없는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울왕의 역사로 전개가 16장부터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사울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자지만 죽은 자. 사울은 왕이지만 왕이 아닙니다. 사울은 백성들 앞에 세워진 것 같지만 그는 더 이상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믿는 자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불쌍하죠. 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이 천번 오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록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면서 꼭 생각하세요. 불순종은 가장 큰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경종을 울려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에 정말 순수하게 한번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느 한 분도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지루하구나, 오늘 설교 굉장히 길었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 시간 사울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